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예레미야 21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가 그동안 계속해서 경고하고 간청하던 그의 예언의 말씀이 적중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됩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포위당해서 이제 멸망하기 직전의 상태에 이른 것입니다. 그동안 왕과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 평안에 외치는, 평안의 말씀을 외치는 이 제사장들의, 그 선지자들의 말만을 듣고 있다가 안일한 상황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때에 이 위기의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이 시기에 유다를 통치하던 왕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드기야 왕입니다. 시드기야는 이 대적인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허수아비와 같은 왕이에요. 그래서 이 격동의 시기 11년 정도의 기간 유다를 다스렸지만 권력이나 당파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그런 연약한 왕으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이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촉즉발 이 위기의 상황에서 시드기야와 이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가 선포했던 그 전쟁과 멸망의 상황이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진짜 선지자임을 알고 인정하게 된 것이죠. 오늘 1절 내용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수울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네, 시드기야는 긴급하게 이제 자신의 그 믿을만한 사람들을 예레미야에게 보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사실 유다의 왕이 이 선지자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이 선지자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시드기야는 위기를 맞닥뜨리고 나서야 그제서야 예레미야를 찾게 되죠. 이제 시드기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참 선지자인 것을 내가 알았다. 그러니 너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라. 만약 내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전에 베푸셨던 그 기적처럼 우리를 도우셔서 이 바벨론이 물러가게 하시지 않겠는가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시드기야가 이렇게 요청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역사에 이전에 있었던 일을 알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전에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유다를 침공하려고 했을 때 히스기야 왕이 동일하게 이사야에게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하면서 기도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유다 이 백성들을 그 아수르의 위협으로부터 기적적으로 구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알았기 때문에 시드기야는 이 혹시 모를 하나님의 그 기적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레미야에게 그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전개는 이 시드기야의 바람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는데 그 말씀은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던 역사를 알았고 또 그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베푸셨던 기적에 대해서는 그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 왕 때에 구원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사야 선지자의 그 간청어린 기도 때문일까요? 아니면 히스기야의 이 눈물 어린 하나님 앞에 회개의 모습 때문이었을까요? 이 하나님의 뜻 과 이 계획은 경건한 한 사람의 기도나 그리고 정성을 통해서 움직이는 영역일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기적을 구원의 기적의 은혜를 베푸셨던 것은 사람의 힘이나 노력으로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사랑, 긍휼로서 주어지는 것임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심판을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역시 우리가 그러한 맥락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구원과 마찬가지로 이 심판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오직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나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구원도 심판도 하나님의 이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면 그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 없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렇게 절대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면 인간의 생사화복이 다 하나님의 뜻 아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또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나의 열심이나 노력으로 주어진 상황이나 환경,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묵묵하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태도를 보이게 될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그 역사의 사실은 알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도 하나님의 그 뜻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4절에서 7절까지는 여호와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던 심판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눈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함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예루살렘을 넘겨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벨론의 그 군대를 예루살렘 성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들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바벨론은 그저 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뿐입니다. 이 전쟁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진짜 싸움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와 싸울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든 손과 강한 팔로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셨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와 이 대노하심이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을 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쟁이 시작하기도 전에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고 이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들까지도 원수의 손에서 측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고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고 모두가 다 멸망할 것이다, 심판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드기야와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이 선포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이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의 선포가 만약에 우리에게 임한다면 우리는 어떠할까요? 그저 두려운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떨고만 있을까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만나는 가장 뚜렷하고 지속적인 하나님의 감정이 바로 분노입니다. 결코 우리가 가볍게 묵상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 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파괴하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를 싫어하시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사실 관계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사람의 그 관계에서도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 그런 사람과는 사실 관계적으로 잘 얽히지 않습니다. 그냥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거나 그냥 무시하면 그만이죠. 그런데 이제 마음을 나누게 되고 우리가 깊은 관계로 나아갈 때에는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이제는 그 관계로 얽혀서 소위 말하는 감정 노동이 우리가 시작되죠. 관계적인 것이 생기니까 이 감정의 이 씨름들도 시작 우리 안에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대하지 않았다면 가지지도 않았을 그런 감정들이요. 실망이나 배신감, 분노 혹은 질투, 시기와 같은 이런 내면의 씨름들이 우리 안에 계속 되게 되잖아요. 이 사랑하지만 동시에 분노와 여러 가지 감정들이 우리에게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물론 이런 관계적인 것들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얼마나 설명할 수 있겠냐마는 우리의 마음도 이런데 네,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의 크기가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나타난 이 하나님의 분노가 오늘 이 유다 백성에게 심판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오죽하시면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결정하셨겠습니까?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오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오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내용을 다시 한번 한마디로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얼굴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드는 것은 복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화를 내리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이 말씀을 조금 더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 그리고 2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 아멘. 이 10절 말씀에도 그리고 오늘 지금 함께 읽은 민수기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성경에서 언제나 축복과 이 평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화를 내리시기 위해 너에게 얼굴을 비추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곧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내리신 이 화가 결국은 백성들에게 복과 평강을 가져오는 생명이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그러나 화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복된 길이고 또 생명의 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왜요? 네,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분노에는 항상 사랑이 전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으로 우리가 함께 8절 말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의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앞에 이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놓여 있다면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네, 두말할 것도 없죠. 물어보나 마나 네, 우리는 생명의 길을 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어떤 길인가요? 9절에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 같이 되리라. 네, 이 말씀은 곧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은 사망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고 바벨론에 항복하는 자들 그들의 선택은 사는 길이고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다가오고 있는 시기에 적에게 항복하고 화친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말씀이 일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들릴까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그 유다 백성들에게는 반역으로도 여길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선포로 인해서 나중에 예레미야는 반역자로 고소를 당하는 그런 상황에까지도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유다 백성들에게는 어떤 곳입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고 있고 예배가 살아있는 곳이죠. 그곳을 버린다는 것은 예루살렘 그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버리는 반역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차라리 그 맞서 싸워서 지켜내라고 하든지 아니면 죽을 각오로 싸우다가 함께 죽자든지 이런 영광스러운 선택을 하라고 할 수도 있는데 예루살렘 성을 버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들의 전부인 신앙을 버리라는 것이고 또 그들의 믿음을 깨는 행위로서 여겨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노예로 살아가라 하는 것이 생명의 길로 느껴지십니까? 네, 예상대로 아무도 그 예레미야의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였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 성을 향한 그들의 마음을 자기 기만적인 견고한 신앙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유다 백성들에게 하시는 일이 그들의 이런 기만적인 자기 기만적인 신앙의 틀을 하나씩 벗겨서 파괴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이 예루살렘 성은 유다 백성들에게는 난공불락과 같은 요새였습니다. 그러니까 13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겠으며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겠는가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에게는 또 하나님에 대한 이런 믿음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예루살렘만큼은 항상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 또한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겠는가,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라는 그 유다 백성들의 말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대적이 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누가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하는 모든 생각과 그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죄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생명의 길을 가야 하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자신의 힘으로는 도무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누가 생명의 길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사람은 절대로 스스로 선택해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따라 생명의 길을 알게 되었고 또 그 길을 걸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이 세상이 바벨론이라고 한다면 이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루하루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 어린 저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물론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좋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의 상황에 항복해라. 그리고 지금의 삶에 순응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순응해라, 세상에 항복해라 라는 말이 썩 경건하거나 아름답게 들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인생입니까? 이 세상 속에 항복하고 타협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자꾸 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세상과 싸워서 이기려는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이것이 거룩한 백성들의 사명인 것처럼요. 우리가 아무리 주를 위해서 애쓰고 힘쓴다고 한들 그 행위로서 자체가 악한 사람들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올려드릴 그 어떤 영광도 어떤 답도 우리에게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에게 사로잡혀간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게 사로잡혀간 유다 백성들에게 너는 거기서 너희들의 신앙을 지키고 싸워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삶은 세상과 싸워 이기는 삶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으신 소망이고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려고 너무 힘쓰고 애써서 살아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삶이 아니라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싸우고 씨름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또 오늘도 우리는 웃고 울고 또 두렵고 걱정과 근심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겠지만, 또 날마다 실패하고 넘어지는 그러한 인생이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한 인생으로서 우리를 여겨주시기 때문에 또그 가운데에서도 감사하고 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